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성공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흐름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반복되는 흐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육신의 타락과 정욕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흑암 문화와 흑암 종교에 빠져버리고 그 결과 그 재앙, 큰 재앙이 사회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멸망에 가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회복시킨 한 사람 또 한 팀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팀의 팀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근데 여기에서 복음의 회복이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회복된 결과 시대도 회복되고 복음을 붙잡은 나라가 승리하게 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했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걸 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보게 되었죠. 사사기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북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여러모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시대의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으로 가는 흐름을 바꿔야 하겠는데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와 바울 전도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를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를 이해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흐름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원래 복음이 없어서 굉장히 갈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였고 성공자였는데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계속 멸망하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와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종교였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으면서 드디어 인생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것,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지 않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 지옥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근본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없었는 분들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이 한 것이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완전히 각인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리게 됐죠. 드디어 복음 체질로 자신이 변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된 바울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어서 안디옥이라는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바울 혼자 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벌써 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근본 멸망의 흐름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의 흐름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누리게 된 것이고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먼저 영적 싸움에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삶의 싸움, 문화와의 싸움, 이런 싸움을 하다가 정말 그로키 상태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럴 때 우리 교우들이 금년에도 10억 이상의 헌금을 해서 이런 일은 우리 교단 빼고는 그 어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도 그 못합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51개국에서 6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우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집중훈련도 하고 선교대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다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보내는 자의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누리는 그분들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로 지어드리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네 번째 흐름이 나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디어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선정하잖아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응답을 받아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흑암 세력을 꺾고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응답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복음, 확실한 복음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일본의 하마마츠라는 도시에 한번 집회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제 선배예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아마 있었으면 그분 총회장도 넉넉히 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 하마마츠에 가서 선교한 거예요. 근데 30년 선교하는 동안에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왔더라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이 끝났는데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제자 한 사람 남기지 못하고 본인이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지금 미국 건너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담하지 않아요. 한국 최고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제자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3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정말 모든 것을과 함께 다 이렇게 상실된 상태에서 흔적이 없어요. 30년 선교에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하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교 센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이 가서 물론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주어 보내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달인가요? 12월달인가요? 우리 심 선교사님 두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왔어요. 거기서는요, 세례 받는 게, 여러분 세례 받아도 받고도 뭐, 걔 왔다 갔다 하고, 뭐, 틀어주고, 자시고, 뭐, 오만짓 다 하지만은,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례 딱 받으면요, 그거는, 이혼해도 괜찮고, 쫓겨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각오로, 마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서, 개신교회로 기독교회로 개종한 것과 똑같은 그런 결단 없이는 절대로 세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남편이 너 그러면 난 너 못 산다. 그렇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받지 않고는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요, 그건 자기 생을 내걸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해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갈 때마다, 여러분도 가보지만 갈 때마다, 아, 이거 얼마 가지도 않은데, 그거 한 4, 5억 주면 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완전히 복음센터가 설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했다면 이것부터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내 가슴에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 와서 쓴다부터 세웠잖아요. 사람이 돈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로 3과 5가에 가보세요. 기독교 방송인데 그거 가보면은 거기 센터가 딱 서 있잖아요. 그 기독교 뭐 그 회관이라든지 100주년 기념은 전부 그 선교사들이 다 사는 땅이에요. 그 비싼 땅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뭐 인천 할 것 없어요. 간 데마다 선교사 센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도 또 다른 선교사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선교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철거할 때 미국으로 자기들이 다 돌아갈 때 우리 한국 교회에 다 주고 갔어요.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걸 토대로 해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한국 교회 이렇게 부자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 막 무조건 뭐 밥만 먹이면 되는 거 아니고 거기는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뭐 말만 전 말로 복음 전할 수 없다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목사님 막 이 계속해서 가족이 지금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지금 익히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이 윌리엄 캐리지는 그 나라화 되지 않고는 그 나라 문화를 섭렵하고 그 문화와 더불어 살지 않고는 그들의 영혼을 속에 들어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흑암 세력을 꺾고요.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브로에 가고 비시디 안디오에까지 가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또 사역하고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선교의 흐름을 누릴 때 오는 것이 응답의 흐름입니다. 사랑 우리 참사랑 가는 여러분, 바울의 흐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흐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자기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는 이 흐름 속에서 순조롭게 인도를 받아왔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문이 갑자기 딱 막힌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무시 앞에 6장 6절이 이제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 되겠죠. 소아시아 쪽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아니 성령이 말씀 전하라고 세운 종들을 왜 말씀 못 전하게 막으시기도 하시나? 하게도 하지만은 막기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건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복음만 전하라 하신 거야. 이런 그 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니까 이때 바울이 무엇을 찾아내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찾아내는가.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내고 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 몸부림을 치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기도 했어요. 사도들이. 그거는 성질이 더러워서 싸운 게 아니고 그들은 감정이 서로 막 쌓여서 싸운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툰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바울에게 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신 것입니다. 그쪽도 가지 마. 그쪽도 맨 아시아 쪽이니 가지 마. 아직은 가지 말라니까. 영원히 가지 말란 말이 아니죠. 지금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막았단 말이거든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구나. 막으시면 왜 막으시는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억지로 그 계획을 밀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절히 모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냐? 꿈에 뭔가 보일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꿈에 뭔가 나타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기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죠? 평안하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이 막히면 그것은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그네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제 구라파 쪽이에요. 그쪽으로 먼저 복음이 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한계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지나 선교지는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었는데 이 안에서 자기는 평생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보게 하시고 더 큰 로마 전체를 보게 하시는, 전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 후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런 한계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았느냐면 10절에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전도팀이죠. 바울 전도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야, 이게요. 성령의 인도에 탁 순응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딱 포기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영성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좀 이렇게 세미한 그런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로 믿었다 이 말이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보는 선교의 눈이 바울에게 또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옛날부터 철학과 지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동네입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사실은 우상이 제일 많이 발달했던 곳이고 결국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바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또 우리 이번 주일을 통해서 선교주의를 지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초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현덕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또 선교사님으로서 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들으면서 아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후원하고 어떻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 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로마 복음화할 핵심 제자를 붙이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우리 교회 헌당을 하고 나면 이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헌신하면서 또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서 그 선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 전할 때 뭐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돈 버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시청을 박히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예비 선교사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 뭐, 이렇게 저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얘들이 벌써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 예비 선교사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두고 나는 어느 나라 가서 복음 전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 같은 분은 그 이제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기도하다가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뽑아주지를 않아. 그 인도는 이제 이 영국과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저 카나다하고는 기후가 다른 것 아닙니까? 풍토가 다른 것이고 거기 가면 잘못하면 풍토병에 많이 죽어요. 지난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19세기 초에 8명의 선교사 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아주 영재들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선교사 나가기로 지망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14년 내에 다 죽었다고. 그렇게 선교지가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 아프리카로 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와 이 중국에 다 선교사로 갔다가 14년 만에 이 여덟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들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영계를 지도할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막 우죽순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비하고 성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위축돼서 죽으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시대가 북한은 지금 수도폭탄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남한을 위협하지. 아유, 그런 생각을 자꾸 뭐 그런 사이가 그런지 몰라도 벌써 한 4시, 뭐 12시가 지났는데 자꾸 이상한 꿈이 꾸어져요. 막 이 전쟁이 터졌는데 막 폭탄이 저기서 막 터지는데 아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꿈이 계속 있으면서 아 그래 아주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아이 막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 막 터지는데 그러니까 처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몇 가지 영상을 봤지만은 윌리엄 캘이라든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 이런 선교의 중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도 터반을 쓰고 맨발로 손가락으로 그냥 밥을 집어먹고 꼭 그 인도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도도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심하고 인도 사람들처럼 맨발로, 인도 사람들은 터번을 쓰고, 인도 사람들처럼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를 선교의 중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활동. 또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중국 내륙지역인 굉장히 사막지역입니다. 저 서부지역이죠. 그쪽으로 내륙 깊이 들어가서 예, 선교를 하는데 영국과 호주와 여러 나라에서 오는 선교비를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하겠다. 야, 나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 그건 생명을 건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선교비 오는 걸 다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 민족과 함께 살고 이 민족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중에 그가 떠날 때는요, 6,000명의 선교사가 내륙 선교에서 그 선교, 내륙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자비량 선교사, 그리고 작업자로 선교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했었는데 언제 한번 하나님이 죽은 적 있습니까?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게 맞지.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뭔지, 사랑의 하나님 언제 죽은 적 있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야. 죽을 수 없는 분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그래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디서 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번에 선교 종국에서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봐줘야 모르지만은 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그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시대적인 선교의 문을 연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드린 바대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가려고 소원을 했는데 몸이 약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못 가면 버리면 된다는 것이었죠. 꼭 너만 너면 네가 가야 되냐? 네 몸이 뭐 여기서 못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카나다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슬로건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기치를 들고 피플스 처치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해서 부자들이 모여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카나다 토론토의 부호들이 다 그 교회로만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5불, 50불, 500불, 5,000불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내가 두 번 그 교회를 가봤는데 내가 주저앉을 뻔했다니까요. 처음에 갈 때는 한 교회가 단독으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세계 최고 단독 교회로서는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도 선교사를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우리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런 슬로건을 거기서 나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한 번 더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 그 교회는 1,500명이 모이는 교회고 4대째 목사님이 일대 오스왈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아들이, 그 다음 네 번째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4대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1600명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몇 분쯤 지금 보내고 있냐 그랬더니 한 1600명쯤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봤어요. 선교 빌딩이 따로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좁으니까 선교 빌딩을 따로 세워놨다고. 1600명을 보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빌딩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1600명의 교인이 1600명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까? 그 난 주저앉겠더라고. 아! 막 그, 가슴에서 아!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그 교회에 막 쏟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산업이 잘 되고 하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씩도 막 보내고 그러겠죠. 겨우 한 사람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처음에는 글을 보니까, 브러시를 보니까, 처음에는 전부 5불, 10불, 100불, 뭐 이렇게 뭐 했대요. 근데 계속 응답이 오니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계속해서 그러다가지고 지금은, 아, 정말 제가 주저앉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요새 우리 교회 선교비가 모자라요. 예, 지금 한 750만 원이 나가는데 한 600 얼마밖에 안, 한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혼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11조 선교 헌금합니다. 11조 하고 또 선교 11조 하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 한 지가 벌써 한 10년 되어 가요. 우리 교우들이 날 따라온 사람이 선교비에 대해서 날 따라온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뭐 그 따라오라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애들이 말할 때 나는 여러분 가슴이 찡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돈 버십니까? 성교하기 위해서. 애가 막 그런다니, 그렇게 되잖아요. 복음 메시지에. 아, 그럴 때, 그래 말이야. 아, 이번에 14명의 성교사를 또 파송을 했는데, 다 보니까 엘리트들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하고, 이래 지금 우리 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이번에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14명이 나가는 걸 보면서 다 뭐 가슴이 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분들을 잘 우리가 보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 분을 뺏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한 선교사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정합이 전체를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것도 대전 저 지방에서 대전 교회에서 뺏어갔습니다. 정말 뺏어갔단 말이 이상한 말이면 나는 그런 마음. 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난번에 하루 저녁은 다 이분들 성사 다 모시고 같이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내 마음으로 아 그거는 우리가 보필했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우리 지금 이명 집사님과 백승찬 집사님은 선교사님이 여기 선교 대회에 참여하라고 직접 가가지고 지금 그 애들을 거기서 일주일간 봐주고 밥해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건 인정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도가 뭐고 성경 뭔가를 알게 되면 이런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가 개교회로서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한 나라 정해서 어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얀마든지 아니면 지금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있는 라오스든지 하여튼 뭐 어느 나라를 하나 정해서 다시 한번 복음 그 나라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될 거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딱 펴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금 청년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선교 비서가 돼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계속 비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단체 안에는 꽉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단에서 2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선교대회를 하고 그분들을 보필한 그런 교단이 없어요. 자부심 가지시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도 전부 전도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학교도 선교지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해외 많은 선교지 현장을 두고 세계 선교를 위한 실천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의 실천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또 특별히 사순절인데 우리 참사랑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초청을 하고 이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정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까지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온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여 우리 참사랑 교회에 힘을 주시며 영권을 주시며 영역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재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모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